이제 다니엘서 11장, 12장 이제 마지막 부분이고요. 계속 환상, 꿈 이어진 얘기고, 11장에서는 북방과 남방의 싸움, 그 중에 비천한 자가 일어나서 굉장한 어떤 세력을 떨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라고. 이 비천한 사람이라 그 말은 아무리 뭐 날고 기고 뛰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비천한 인생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뭐 엄청난 세력을 떨치고 또 대단한 왕처럼 느껴질지라도 비천한 인생이다. 그런데 자기가 그런 어떤 세력을 떨치면 막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이제 벌벌 떠는 것이죠. 31절에서는 이렇게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성전에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또한 32절에서는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한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키기도 하고, 또 33절에서는 지혜로운 많은 사람을 칼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게 만드는 엄청난 핍박 가운데 거하게 하는 장본인 역할을 그렇게 비천한 자가 합니다. 그 비천한 자가 누가 될지, 그 당시에는 이제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해서 시리아 쪽의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4세, 그 자기 스스로 신의 현현자라고 해서 이름을 에피파네스라고 자기 이름을 그렇게 고쳐 부른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나는 신이야라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그런데 여기 딱 영락없이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일어날 일들을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 이건 이미 일어난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예언으로 환상으로 보여준 내용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대로 이제 다니엘 이후에 헬라 제국 위에 네 장군에 의해서 이 제국이 분할되는데, 그 중에 시리아 쪽, 지금의 시리아 쪽의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가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36절에 보니까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 그칠 때까지. 그런데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했어요. 작정된 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뭔가 하시고 싶은 일이 있는 거죠. 악한 왕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왜 그런 믿는 자들에게 또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런 핍박을 당하게 하고 그런 고난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 12장으로 이렇게 가보면 12장 10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12장 10절 말씀. 이제 한 장 뒤로 읽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세월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결한 신부로 오히려 더 단장되고 준비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알곡으로 이렇게 준비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멸망하게 될 것인데, 지혜로운 자는 깨달으라 그랬어요. 깨달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구나. 야, 앞으로 엄청난 환란, 대환란 뭐 일어나게 될 것이고 뭐 그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2장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야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환란이 있지만 그러나 그 백성 중에 기록된,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 핍박의 시대, 환란의 시대가 올 것이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마. 미가엘이 이미 이겼어. 천사 미가엘이 이겨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생명책 기록된 자는 다 구원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런 핍박 가운데 순교를 당하고 그런 죽임을 당하는 여러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만큼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죠. 우리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같은 그런 왕이 나타나서 엄청나게 그런 핍박을 행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해도 그건 딱 어떤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안에서 할 뿐이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마음대로 이 일어나서 강력한 왕이 뭐 이렇게 자기가 신이 되고 또 패배를 모르는 어떤 형통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만이라고 해요.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라고 자만에 말씀했던 것처럼 결국 그 자체가 형통이 아니라 큰 재앙인 거죠. 자기가 뭔가 신이 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것이니까 그 자체가 큰 재앙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할 만큼 교만하게 하고 나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할 만큼 그렇게 만드는 것 이것이 무언가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결코 교만하지 않냐고 내 직분이 나를 교만하게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나를 교만하게 합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교만하게 합니까? 그 모든 교만한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의 또 다른 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피파네스만 자기를 신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우리 또한 그와 같이 자기가 자랑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심 덩어리가 다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 안에 이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여러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화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빼지 않냐면 우리도 결국 교만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을 이렇게 신을 우습게 여기고 모든 신보다 자신을 더 크게 여기던 왕에게도 추앙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신이냐면 38절에 보니까 바로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강한 신을 공경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드려 공경할 것이다.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다. 여러분 강한 신, 힘의 신, 그가 숭배하던 신이 바로 그 신입니다. 그런데 그 신이 낯설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어떤 이 역사 이래로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며 세상을 지배해 왔던 신이고 또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신이 바로 강한 신입니다. 약육강신. 그리고 강해지려고 하죠. 남들보다 더 강해지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가 요 강한 신을 숭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도 대통령도 왕도 더 강해지려고 하고 강해지기 위해서 더 빼앗고 더 이렇게 점령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힘을 과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락없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강한 신을 섬긴다. 38절에. 그런데 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강한 것을 숭배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강한 사람 앞에 우리가 주눅 들고 나보다 더 약한 사람 앞에서는 그냥 좀 뭐랄까 행세를 향하고 그런다면 우리 또한 이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세상이 모두 이 힘을 숭배하고 부러워하지만 그 힘이 갖는 위험성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예, 그러나 그렇게 힘이 있다가도 결국은 하루아침에 사실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 어떤 도전에도 거세게 맞으며 승승장구하던 그 왕이 하루아침에 끝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는데 45절 말씀 봐보세요. 자, 11장 45절 있습니다. 한번 시작.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세력을 떨치고 강한 신을 숭배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또 그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우기까지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교만을 떨던 왕이었는데 그의 종말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 종말이 이르는데 한순간에 그냥 끝장난다. 아무리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게 보이고 그렇게 힘을 과시하고 떨쳐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한순간에 망하는 것이 바로 그 힘을 숭배하는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을 우리가 너무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그 먼지 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훅 하고 불면 한순간에 끝나버리고 날아가는 것이 바로 그 힘 아닙니까? 이런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큰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8장 여러 곳에서 하루 동안에 망하리라 한 시간에 망하리라 그 말씀이 나오는데 세 절만 한번 찾아볼게요. 18장 8절 말씀 먼저 찾아주세요. 요한계시록 18장 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십니다. 강하신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러서요 그냥 끝장난다라는 말씀이죠. 그 뒤에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8장 10절 시작.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 엄청난 바벨론이 한 시간 만에 끝장났다라는 거죠. 이 바벨론 세력은 예, 사단의 세력을 의미하고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그리고 사단의 세력 이 바벨론 세상이요 한 시간 만에 망하였다. 자, 19절 말씀입니다. 19절 18절 19절 시작.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자, 바다에서 배 부르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상업하고 무역하고 이렇게 왕래하면서 엄청난 예, 이렇게 상품으로 치부 부를 쌓고 했지만 그러나 한 시간 만에 망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그냥 망하게 하시면 순식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생명이 호흡에 있는데 아니 저녁에 호흡 이렇게 자다가 그대로 호흡 걷어가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일 내가 어디 도시에 가서 무슨 장사하고 계획한다 야고보서 보면 그런 말씀하잖아요. 어리석은 자요. 예. 오늘 밤 네 생명의 거들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그냥 이렇게 계획을 해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호흡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 세상을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냥 바로 그날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같은 날이 영원할 것이라고 자만할 필요도 없고 오늘 같은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낙담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면 오늘 3절 말씀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 있는 소망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이렇게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도 자기 백성을 건져 주신다라고 이제 12장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 미가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앞에도 계속 나왔었죠. 그런데 예, 이 앞에도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12장에 용이 여자가 낳은 아이들을 막 삼키고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 미가엘이 천상에서 전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절 그 다음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용이 다시 얻지 못하고 하늘에서 얻지 못하고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미가엘이 일어나서 싸워 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에 누가 지금 싸우고 있냐면 미가엘 천사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지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라고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싸우죠. 영적으로 이미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겨나가는 거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아말렉과 산 아래서 싸우는데 모세는 산 위에서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군대가 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승패가 저 땅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산 위에서 결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결정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참하는 하나님과 은혜를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삶 이것이 바로 그 은혜에 동참하는 삶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의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날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도 있고 영원한 수치를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그걸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2절에 보니까 12장 2절에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옆에 이웃에게 작은 자에게 정말 잘 대접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다. 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들 지체에 대해서 잘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도와주지 않고 그런 자들은 주님께 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 2절에 어떤 사람은 영생을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를 것이고 그 주님의 뜻을 따를 때에 영생 곧 양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했고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냐면 영벌, 염소에 해당되는 그런 벌을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에게 달렸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우리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남길 만한 오만한 인생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영원한 영광을 누릴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참여하는 복을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참여하는 그런 저 여러분의 삶,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죠. 그래서 이 땅이 전부라는 이 근시안적인 시각이 우리를 이 신앙과 신앙을 타협하게 만들고 변절로 이끌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영원한 시각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띄워주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고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서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3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자,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인데 영원한 시각을 가져야 된다. 하늘 시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세상 안에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이 변절되지 않습니다. 이 영원한 시각을 갖지 않냐면 그 엄청난 핍박 앞에서 아니면 유혹 앞에서 결국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이 영원한 시각을 해달라고. 이 영적인 복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땅의 것을 찾지 않냐고 위의 것 찾는 그런 신령한 은혜를 얻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고 그렇게 사는 것도 물론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축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잘 형통케 했는데 그들이 그 형통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가운데 빠진다면 그건 형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잘 되게 해서 우리 자녀를 잘 되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죠. 그러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잘 먹고 잘 살기 하는 형통을 위해서, 형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붙들리는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건강만 위해서 기도가 아니라 그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조건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그 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진짜 형통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잘됨이 저주가 될 수 있다니까요. 요 교만한 요 사람처럼,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형통이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진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 중에 믿음을 지키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일이지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이렇게 이 시대를 진단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 디모데후서 3절 4절입니다 자,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 길을, 이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냐고 자기 사욕을 쫓아서 스승을 많이 두고, 세상의 스승을 많이 두고 이와 같이 이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이 마지막 때니까 사람들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특히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냥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IQ 좋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바로 이 사람이 지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바로 지혜로운 자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때문에, 깨달은 자가 지혜로운 자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교회에 다니지만 세상 가운데 있는 자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지혜이니까 이 지혜로운 자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 예, 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구절만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16절에도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그랬어요. 자기 백성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주님의 백성. 누가 주님의 백성입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 그 믿음이 진짜라면 오늘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핍박과 유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을 잘 지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한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허탄한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기 쉬운 이때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잘 지켜서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도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치